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혹은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로서 한 해의 시작인 1월 14일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능력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적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특별히 충만히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느냐 하는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시편 51편을 시작하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회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죄인됨을 탄식하는 거죠. 죄인됨을 어쩔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 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51장에서 회개하는 그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을 용서할 정도로 사울을 용서할 정도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에 깊이 사로잡히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큰 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통감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간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중생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지배 아래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는 자도 육적인 욕망에 끌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믿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큰 수고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고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인간의 근본 육체의 욕망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필수 요건,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행복의 능력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자기의 심령 속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창조란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변화되고 바뀌려면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기에 마음이란 히브리 원어로 레버라는 단어인데, 레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인간 생명의 중심으로서 한 사람의 모든 생각, 계획,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 논쟁, 열망이 일어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및 또 그 반대로 희망과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체험이 되는 곳이 이 마음, 레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마음의 참 뜻이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작용하는 중심이며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란 뜻인데 깨끗할 정자죠.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란 뜻인데 그 깨끗한 마음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뭐 이렇게 옷을 씻어가지고 깨끗해지듯이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곳에 지지분하게 여러 곳에 마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 마음이 집중된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직한 영이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세속적인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영, 쉽게 흔들림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직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는 뜻이 굳게 정해진 상태에 그 영, 영적 상태를 정직한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견고한 믿음을 유지시키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정직한 영이라는 뜻이 함축된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창조한다는 말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상태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한 생내적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앞선 구절에서 처절하리만큼 범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의 기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개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함과 동시에 그 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 내가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라는 것은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해주소라는 간구입니다.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의 능력. 전능의 능력이신 성령님은 마음도 창조합니다.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권능이란 말은 헬라원으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죠.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은 초인간적인, 초능력적인 폭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 권능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들이 능력자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즉 능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출발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인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요. 능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가? 무슨 일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전능의 능력인데 능력이 그 성령을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가득하게 찼다는 거예요. 소리가 가득하게 찼다.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교회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출발하는 오순절날의 성령 충만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된 본성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 찬 그래서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놓습니다. 완전히 뒤집고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이렇게 소멸하는 불 같고 죽정을 날려보내는 강한 바람,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바람 같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칼과 방망이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또 이런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냐.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는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와, 이렇게 되면 내 재산 다 내놔야 되는가 보다. 라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아니죠.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모인 사람들 전부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창조가 되면 물질관, 인간관, 교회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질상 성령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능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능력 공동체.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다 일대일로 서야 돼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검열을 받아야 돼요. 우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식당 들어가면 전부 체온 체크 다 돼보잖아요, 여러분. 식당 하나 들어가는데도 요즘은 다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요. 인원수 다 체크하고. 그러죠? 천국은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다 체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주님은 그때 양과 염소로 가려서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때에 쓸 때에 내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오른쪽에 앉은 양무리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 눈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들으셨습니까 어느 때에 옥에 갇혔습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 선언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한, 의인을 위한 예비된 나라. 그 천국이죠.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들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게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줄인 사람 보면요. 네가 그랬으니까 줄였지라고 판단해 버리면. 목마른 사람 보면 네가 먹어,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나그네를 보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헐벗은 사람 보고 옷 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왜 옷을 좀 사 입지, 왜 그래?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런 자들에게 눈이 뜨이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죄악된 마음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창조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성령의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뜨거운 불을 붙입니다.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영적인 일에 기울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완전히 마음이 쏠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불을 확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문학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문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존 밀턴이 우리 모임 자리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위해 우리가 큰 박수를 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그럼 만일 이 자리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 대답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위해 모두 일어서서 환호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문학들을 자랑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 당시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 찰스 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인 이 방으로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논리에 의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성령님이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강력한 능력의 마음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10절, 11절, 12절 이 전체를 보면 다윗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오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첫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감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의 첫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범죄의 통증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통증이 임합니다. 그 통증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범죄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범죄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범죄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즐거움이 없습니다. 범죄자의 특징은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범죄자는 우울합니다. 그늘이 늘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심령에 받은 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해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의 표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성령님이 그 심령에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의 강구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창조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을 살리시고 해방하시고 즐겁게 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십니다. 그걸 알게 해주고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진짜 충만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학습되어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냐?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천주교 교인들이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하늘님이 아니에요. 하늘님은 하늘의 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땅 밑에도 계시고 바다 밑에도 계셔요. 땅 속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분. 땅에만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뭐 화성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라 그래. 하늘님이라 그래. 하늘. 그 하늘님은 하늘에 있지 땅 속에는 안 계시는 분이거든요. 바다 속에는 안 계세요. 하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성령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Only God. 할렐루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인 벗개를 도로 찾아옵니다. 도로 찾아와요. 그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벗개에 죄앙이 따랐다는 블레셋 사람의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벗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죠. 암소, 새끼 낳은 암소에다가 벗개 새수레에다 실어서 벗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다 이걸 놨는데 블레셋의 신상이 다 밤에 엎어져 버리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다. 빨리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절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 처소에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아니네. 그러면 가져오너라. 그 벗개가 좋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네. 그래서 벗개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다윗이 그 벗개를 옮겨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벗개 옮겨올 때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서 뛰고 즐거워했고 춤을 뛰면서 추웠다고 말합니다. 꼭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환호하고 나팔을 풀어라.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운반해 올 때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미갈이 다윗왕이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게 막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적군에서부터 구원의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팍 뛰놀았다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춤을 추었다고.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면 춤이 나와요. 춤이 절로 나와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업신여길 정도로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감격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벅차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알파 할 때 한 번씩 보면 춤추는 시간이 있는데 참 춤출 줄 몰라요. 엇박자 놓고, 따라서 앞으로 갔는데 뒤로 가고, 얼마나 걸리게 하는지 몰라요. 예. 춤을 출 줄 몰라요. 그 즐거움이 없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너무 기뻐 보세요. 춤이 절로 나와요. 예. 그냥 술 먹고 즐거워서 춤추는 그 타락된 춤 말고, 예. 그 개다리 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춤, 기쁨의 즐거움에 구원의 즐거움에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끄러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으로서 성령님은 다윗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8장을 거쳐서 사무엘 11장에 오면 다윗이 범죄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이면 다윗이 범죄하거든요. 그 범죄의 사실의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범죄함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구원의 기쁨이 싹 상실이 되어버려요. 다 없어져버립니다. 승리의 즐거움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지은 범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지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우리가 10절 11절 12절을 읽었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범죄가 아팠는지 괴로웠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범죄로 인한 통증이거든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가장 큰 통증은 뼈가 부러지고 꺾여졌을 때입니다. 가장 큰 통증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뼈를 꺾어버렸다, 꺾다라는 원어는 다카라는 말인데 지디김을 당해서 뼈가 탁 어스러짐으로 통증이 너무너무 커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으로 육체가 통째로 배가 꺾인 것처럼 뼈가 꺾인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전에 가졌던 구원의 첫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오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첫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고 회개를 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식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복음송은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을요, 우리 집회 때마다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참 모릅니다. 참 많이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다들 즐겁게 그 즐거움을 넘어서 감격스럽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불러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나는 영원 겸손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찬송이 적어. 다시 한 번 부릅니다. 3절만. 좀 더 크게. 소리가 적어요. 아, 저 소리가 안 나요. 내가 너무 크게 부르니까 주눅이 들어서 그러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것을 주시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앞부분에서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강구하는 핵심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자기의 속 마음을 성령의 마음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심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을 성령 안에 붙들어 놓을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망가진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생시키시고 해결하는 최종적인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회복되어서 고백하는 고백은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말씀인 시편 52편 7절 8절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변화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52편 7절 8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다윗 자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액이 아주 큰 사건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이간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을 이간하는 말을 듣고 도액과 자기를 다윗이 자기를 대조해서 고백한 말씀이죠. 도액은 악령이 충만하고 다윗 자신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령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서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뚜렷한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뚜렷한 어떤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 믿은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결과. 그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런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나는 뭐 악령도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삽니다. 없습니다. 그냥 안 삽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합니다. 믿는 자라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일 때입니다. 참 의외의 일이죠. 모일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충만히 임했더라. 예배 자리에 모여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골프채 가가지고 휘두르는데 그 성령 충만 임하겠어요? 그럼 다 골프채 들고 가지. 채 휘두를 때 휙 소리 날 때 성령 충만이 휙 임하고 그러나요? 오히려 빠져나가겠죠? 휙 소리 날 때. 모일 때 성령 충만이면 사도행전 2장이 그랬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받았더라. 현장 예배 모일 때 여러분 예배에 부지런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숙제인 성령 충만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성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 구약에도 성령 충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죄를 이기는 능력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의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타락된 마음, 악령이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도려내시고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구원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 때마다, 새벽자단에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리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인생을 이기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